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우리 좀 말씀을 경외함으로 일어서서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유대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내 아들이죠. 막내 아들이 집이 싫기도 하고 또 이렇게 너무 이제 무료한 생활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외국 생활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날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굉장히 부자 아버지죠. 재산을 나눠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차피 저에게 재산 주실 거잖아요. 유산 주실 거니까 나눠 주시옵소서. 유대 배경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몫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유산이라는 것은 언제 실효성이 이제 있냐면은 그 아버지가 죽어야지 나눠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그 작은 아들이 아버지 일단 빨리 돈을 주세요. 아버지가 뭐 죽으시든 뭐 말든 일단 돈을 주세요. 보통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 같으면은 어떻겠습니까? 아, 이 녀석 정말 뭐 이렇게 우리 좀 수고적 표현으로 그죠? 우리 한국말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뭐 간이 부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꾸짖을 수도 있었는데 이 자상한 인자한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 중에 일부를 이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아니라도 다를까 이 자식은 아버지보다도 그때는 이 재물이 너무나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 없는 외국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이후의 생활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5성급 호텔에 많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부자 아버지였기 때문에. 5성급 호텔에 머물면서 사치와 방탕함과 자신의 쾌락, 마치 우리 미국 라스베가스 같은 데서 머무르면서 돈을 쓰는 그런 정신 나간 이렇게 청년들과 같이 그런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라는 것은 얼마가 하지 않습니다. 예. 마를 것 같지 않았던 그 재산이 이제 탕진해버리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경우로 그 나라의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막내 아들은 이제 가진 것도 없고 이제 뭐 보니까 소셜 넘버도 없죠. 소셜 넘버도 없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외국어도 잘하지 못하고 지금 우리 여기로 치면 영어도 잘하지 못하고 소셜 넘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듯한 잡은 구하지 못하고 이 당시에 닭이나 돼지를 키우는 농장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말이 취업이지 그 이제 농장 주인은 이 막내 아들이 이 불법 취업을 했기 때문에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하루 12시간 이상 이제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하루는 이제 닥터를 뽑았죠. 닥터를 뽑는 성경에 그 이야기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좀 재밌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미소가 있어야 되는데 뭐 닥터를 뽑든 뭐 돼지를 치든 예. 일부에 왜 제가 이렇게 눈이 나빠서 그런지 잘 안 보여요 얼굴이. 그래서 잘 보일 수 있게끔 다음에는 좀 가운데로 앞으로 앉으시면은 좋겠어요. 예. 자, 닥터도 뽑고 하루는 돼지도 치는 이 고난의 연속이죠. 무엇보다도 배가 너무 고픈데 음식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조차도 잘 하지 못하는, 왜? 언어가 안 되니까. 영어가 되지 않으니까. 유대인 아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가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정말 돼지고기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아들이 돼지를 추고 있어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생활하며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부족해서 굶주리고 있는 그러한 신세입니다. 마치 그 비참함이, 그죠? 돼지와 함께 돼지 먹는 것을 다투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추구했던 그 쾌락의 결과가 우리 젊은이들 잘 들어야 됩니다. 순간에 그 쾌락의 선택의 결과가 너무나도 비참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막내 아들에게는 다시는 희망이 없는 것이죠. 터닝 포인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 땅에서 물론 노력하면 되지만은 노력해도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죠. 그 대주리에 갇혀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막내에게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싫어서 뛰쳐나왔던 그 아버지 집에는 그 품꾼들도 여유로웠고 그 아버지의 인자하신 아버지 아래서 품꾼들도 풍족하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서 이렇게 쫓아와서 이곳에서 줄여 죽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생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하는 죄에 대한 고백이 생기는 것이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읽었던 20절의 말씀처럼 그 죄인됨을 깨닫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이런 것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생각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고쳐지면서 행동이 따라 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감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에 따른 변화가 함께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17절을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무엇입니까? 돌이켜 생각을 바꾸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고 20절을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하는 것이죠.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죄의 결과로서 돼지우리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생각을 돌이키고 거기에서 내가 후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생각을 바꾸고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생활 가운데서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실수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아버지께 바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자가 작은 아들이 이렇게 회개하죠.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거지가 되어서 그 돼지우리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피골이 상접했겠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알아봐요. 먼 거리에서. 왜냐하면 피골이 상접했지만은 그 아들의 걸음걸이를 보면은 아버지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이후로 한순간도 그 아들을 잊어버림 없이, 비록 아들은 그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은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아들을 잊어버린 적 없이 그 문에서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아들이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아들임을 알아보죠. 그리고 이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울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이 아버지는 유대족장입니다. 유대족장들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예, 우리 유대족장들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뛰지 않죠. 자, 유대족장들은 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여기서 아들을 보고 뛰어나가 목을 끌어안는데요. 여기 안고라는 표현이 원문을 살펴보니까 몸을 던져서 끌어안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확 뛰어가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끌어안는 것이죠. 왜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어차피 오고 있는데.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워낙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와 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 신명기 말씀대로라면은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아들입니다. 그 율법의 결과로는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을 입고 있죠. 만약에 이 마을 사람들이 야, 저 탕자 자식이 돌아왔네, 그 말씀대로,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돌을 던져서 이렇게 아들을 치기 시작했으면은 누가 이제 맞겠죠? 아버지가 맞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네. 이 돌아온 아들을 목을 끌어안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아버지의 그 매를 맞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작은 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버지, 이제는 나를 아들이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나에게 삭스 날라 이런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제는 제가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아버지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아들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무슨 이야기냐? 사람들에게 명하여서 내봐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여라.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 잔치하자. 얼마나 기쁨의 잔치입니까? 다시 잃어버렸던 아들을 얻는 그런 귀한 자리니까. 여기서 우리는 천국의 모형을 봅니다. 천국의 모형을 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천국 앞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이 고백한 것처럼 저의 믿음 가지고는 이 자리에 올 자격이 안 되는 자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 와 있네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하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 은혜 아래 있는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고 나의 아들이다. 천국 전체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날마다 그 은혜를 깨달으며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 이게 어떤 이런, 무엇입니까? 이런 가당찬 은혜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품 안아주시며, 무슨 이야기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큰아들이 집에서 나는 잔치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종들에게 물어보았겠죠. 그러니 종들이 당신의 잃었던 그 아들이, 동생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합니다. 자, 그러니 이 큰아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뭐야. 자기는 이렇게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것도 없고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하나 잡아주지 않고, 그런데 저 이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하고 돌아온 작은 아들 위해서는 저렇게 잔치를 벌리는, 그러니 이렇게 화를 내고 있죠. 아버지가 나옵니다. 애야, 잔치에 들어가자. 네 동생이 돌아왔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오늘 비유에서 나오지만은 이 형은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들, 우리 표현으로는 당신 아들이지 내 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다시 설명을 하죠. 네,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죽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 그리고 이 관계 회복으로 이렇게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고요. 형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탕자를 돌아온 작은 아들, 그 아들만을 탕자라고 생각하고 이 비유의 핵심은 그 아들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비유가 돌아온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그 비유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아들은 실제로 몸이 아버지를 떠났죠. 그러나 그 떠난 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지만은 큰아들의 마음은 그 아버지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몸만 같이 있었지 그 중심은 그 아버지하고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이 큰아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여기서 짧게 이 본문에서 세 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큰아들은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자기 동생이 돌아오는 것보다 그 동생이 써버린 재물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재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큰아들은 자기가 쌓은 행위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일 없이 이렇게 일만 했는데 왜 내게는 이거 안 주시고 저렇게 쓰다가 돌아온 저 아들에게만 아버지 잔치해 줍니까? 그래서 자기의 그 행위들이 너무나도 큰 것이죠. 그리고 큰아들 마지막 세 번째는 큰아들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생이 돌아왔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큰아들은 나는 당신의 저 작은 아들하고 다릅니다. 아버지는 네 동생이다 부르는데 나는 저 아들, 당신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달라요, 저는. 이렇게 교만이 그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 우리 이 비유가 15장에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비유의 대상들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비유를 예수님께 듣고 있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여기든 세리와 죄인들뿐만 아니라 자칭 의롭다고 여기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비유를 같이 듣고 있습니다. 죄인, 세리들과 함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치 탕자 비유에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 이 비유를 동시에 듣고 있는 것입니다. 큰 아들과 같이 교만과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작은 아들과 같은 그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잔치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있는 그 아버지와 같은 예수님이 너무나도 미운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예수님이 너무 미워서 죽이려고 하죠. 결국은 그 바리새인들의 의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내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통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 대신에 자기들이 정해놓은 장로의 유준 613가지를 자기들이 스스로 지켰습니다. 예, 그것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들만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 안에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자기들은 의로운 것이고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스스로 결정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그 기준을 자신들이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잘 사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야? 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지? 자, 이러한 생각들로 그 속에 이렇게 오해와 원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로 따진다면은 나는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는 거지? 자, 이러한 생각들이 많아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쌓이기 시작하죠. 자, 그것이 깊어지면은 교회에 오지 않거나 오지 않더라도 오긴 오더라도 자꾸만 뒷자리에 앉게 됩니다. 물론 처음부터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전혀 괜찮습니다. 예, 전혀 괜찮습니다. 이거 내 이야기인가?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앉아 있더라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예, 자꾸만 딴 생각을 하게 되죠. 예. 그리고 그 말씀이 상당히 비껴가죠. 하나님 말씀은 늘 나에게 오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이 말씀이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에게 가는 말씀이 아니고 늘 나에게 와서 그 나를 변화시킨 말씀이 그들에게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항상 말씀이 비껴가죠. 누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저기 들어야 되는데, 졸고 있네. 깨워줄까 가서. 말씀이 비껴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이러면 하나님하고 딜을 하죠. 네, 이제 교회 안 옵니다.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은, 그래도 하나님 반응 안 하시면은 한번 참아버리죠. 그죠? 교회도 안 와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신앙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보다도 문제들이 보기 시작하죠. 그죠? 그리고 그 문제에 연관될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와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있는 바리새인과의 그 차이입니다. 우리 비록 이 당자, 둘째 아들은 그죠? 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의 결과인 어떤 죄의 영향력이 있는 그 돼지우리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해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당장의 비유를 바라봤을 때 정말 안 된 곳이 두 군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물론 돼지우리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예. 그러나 그런 불쌍한 자리에서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기억해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리가 되면은 그 자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의 자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싹 트는 그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큰아들은 늘 아버지하고 함께 그 한 집안에 있었지만은 아버지와의 마음이 멀고 아버지와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고 문제에 포커스를 갖추기 시작하고 문제를 일으킬 그 작은 동생에게 집착하기 시작하면은 아버지 그 관계는 내동댕이 치는 지저는 것이죠. 다시 정리를 들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 비유 속에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어떤 특정 부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둘째 아들, 돌아온 당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 속에 있는 또 큰 아들의 그 교만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큰 아들을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지적하고 우리 말씀이 우리를 찌르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악한 첫 번째 아들처럼 이렇게 그 동생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돼지우리 같은 아니 돼지우리보다 더 더러운 그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정말 돼지우리보다 더 더러운 이 세상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여기 비유에서는 아들이 돌이키고 돌아갔지만은 실제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돼지우리보다도 더 더러운 이 세상 가운데 직접 들어오셔서 거기에서 헤매고 있는 그 둘째 아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건져주시죠. 그러니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셔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내게는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 여전히 복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맏아들 같은 그런 시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이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속에 있는 이런 쓴뿌리들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맏아들처럼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했는데 이제는 내가 복음 안에 거하기 때문에 시각이 바뀌어서 복음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가까운 분들 때문에 이웃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또 혹시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시는 분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내도 관계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이 제가 아니기를 기도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그 관계 안에서 그 사람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서 복음의 시각으로 바뀌니까 그분들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바뀌는 것이지 그분들은 늘 거기에 있어요. 예. 우리 신약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요 늘 그 사람들이 거기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나를 변화시킨 복음. 정말 이 대주리 같은 이곳에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나를 건지신 그 은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이 저 사람들도 변화시킬 것이다. 자, 그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복음이 내 속에 있는 섭섭함이나 자기 교만, 자기의 원망 같은 것들을 이 복음이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시고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자기의 자기의 교만으로 대표되는 이 바리새인의 심장을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비유를 이렇게 보시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자기의 가지고는 결단코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끝없이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심장을 달고 우리는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심장이 그 천국에서만 이렇게 올킹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가슴 속에 오셔서 지금도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바울이 그렇게 하죠, 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이렇게 애껄듯이 말씀하시듯이. 정말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마다들의 심장이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아닌데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그에 앞서서 자기가 없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저 사람도 내 가족도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이야. 근데 그것을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해주면 안 돼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예, 정말 마음속에서. 왜냐하면요, 은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이. 아멘입니까? 예. 가능성이 전혀 없던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복음이 변화시킨 것이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정말 그 둘째 아들의 그 용서와 같은 그 용서를 경험하시면서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은혜를 나누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 첫째 아들과 같은 자기 교만, 이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의 은혜로서 복음으로서 늘 죽여야 될 옛 자아들입니다. 혹시 그런 것들이 살아있다면 그것 때문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사람들이 용서가 안 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그 은혜의 복음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주님, 내가 그 은혜의 복음으로 저들을 바라볼 수 있게끔 저의 시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들도 그 은혜의 복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늘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